야고보서 강의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2절까지 성경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험이 있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의미의 그 시험, 이런 의미의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2절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는 특별히 어떠한 교리를 가르쳐준 그런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행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훤히 뚫고 모든 그러한 그 지식을 안다고 하고, 특히 우리 이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걸 쪼개서 잘 나눠서 본다 하는 그런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 해석을 취해요.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취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성경을 비유 해석으로 풀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세대주의 좋은 거지만,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자꾸 보면서 실질적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신앙 행위가 없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렇죠?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 읽고 거기서 그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뭐 세수하고 이러고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거울 보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잘못된 걸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쪼개고 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도 그걸 고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거울의 목적은 우리에게 티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울을 왜 바라보냐? 티가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찾아낸 뒤에 고치려고 저와 여러분이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야고보서 강의하기 위해서 넥타이 이렇게 매고 뭐 그러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꼭뭘 봐야,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펴만 보고 거기서 끝이 나면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펴본 뒤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받은 그런 성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 그걸 고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열심히 성경 읽고 드립하고 말 그대로, 그렇죠? 성경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마치 사복고시 이런 거 하듯이 그냥 성경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지각색의 그 칼라로 다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다 해놨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성경은 그렇게 드립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런 그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면, 그 판만큼 사람이 어느 정도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로크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거울과 그 성경에 대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한 일곱, 여덟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비교가 있어서 한번 거울하고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나 성경 다 마찬가지로 그 앞에 서면 거짓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있는 그래도 우리 모습이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거울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거울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거울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거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하면 그러면 성경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울은 누구만 보여주냐? 그 앞에 쓴 사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각 여러 사람이나 읽어도 그것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떻게 되느냐? 거울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깨지면 그러면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여기 송도 유원지 이런 데 가면 어떤 거울은 사람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고 어떤 거울은 이렇게 짧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이 역본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온전한 거울이라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듯이 성경 말씀도 온전한 성경책이라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까이 가야 그래야 얼굴 모습이고 뭐가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거울이 지저분해졌다 하면 가서 잘 닦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참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자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두우면 거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기 새까맣게 돼 있으면 거울이 아무리 좋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게 되면 성경 말씀을 가져다 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이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쭉 키가 자라는 그 모습을 가서 보면은 거울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5살, 10살, 15살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마찬가지로 성경도 1년 읽고 2년 읽고 3년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한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울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도망간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단 말이에요. 너무 추하니까 도망가야 되겠다고 도망해봐야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것과 같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거울과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5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서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해를 메지 말라. 제가 어저께 한마음 미션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했고, 그렇죠? 오늘 또 지금 야고보서는 또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 그건 뭐예요? 거기 있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다. 근데 그 법의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담이 된다 그럴까? 아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학교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근데 고양이들이 사실 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빌딩 안에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교수 이렇게 회의실 있고 뭐 교수 방이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울어요. 예. 성경에 가서 보면 예,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은 짐승마저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어찌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고양이 밥을 좀 가져가야 되겠구나. 사실은 제가 오늘 본플러스 가서 한 봉지 이만한 걸좀 사다가 놓고 조금씩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 처량하게 우는 그 예? 고양이 소리를 들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될때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온유하게 권면하다가도 또 경고의 이와 같은 그 글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완전한 법, 이런 법을 읽고 그 법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고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보통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장수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대로 따르려고 노력할 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화평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해라. 뭐가 먼저 나와요? 긍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진리도 중요한데, 예, 진리 중요한 건 맞습니다. 긍휼을 다른 얘기를 하면 은혜예요. 이두 개가 같이 늘 가는데, 이 진리만을 주장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 도우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도우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가서 보니까 헛된 신앙 행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근데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여기서 사람의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시면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다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혀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8절 가서 보니까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교회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샘이 어떻게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2절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낼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천의 그 윤리관, 도덕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 어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게 더 고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높은 차원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말에서 좀 조심을 하고, 특히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6절 가서 보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3장 13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언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8년째 들어가요. 이제 7년 맞추고 이제 8년째 들어가요. 지금까지 많은 교리적인 것들 이런 거 많이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돼서 이제 7살, 8살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이런 그 나이로 이제 돼서 이렇게 되면은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 성장하는 모습은 말과 행위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와 같은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다. 그렇잖아요. 많은 그와 같은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탐구한 것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는가. 자, 그 다음에 거기 26절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선 행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위선자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수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 박사, 그 다음에 사두개인, 뭔가 되겠다는 그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럼 참된 신앙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신앙 행위는 뭐냐? 하나님 곧 아버지와 습해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자를 좀 배려해야 된다. 특히 교회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 내용이 특히 이제 2장에 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추해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성도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도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지만 그 가운데 부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늘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항상 배려해야 된다. 안식년 제도도 주셨어요.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 그대로 자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이삭을 줍다가도 가다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밭에 와서 흘린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룻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아스와 룻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새와 이와 같은 그 짐승들도 먹이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교회 시대 같으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그와 같은 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사도들이 늘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하던 그 일이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특별히 이방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렇죠. 또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로부터 모금을 받아갖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꾸준히 해왔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장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형제여 자매여 하는 그런 분들이 먹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도 좋은 신앙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말세 지말이 됐다 이래서 세상이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악한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귀한 블로그를 한번 가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제가 사실 그 블로그를 안 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걸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 공개하지 않았냐. 이사회에 가서 그런 걸 보면 매일 보는 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만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 보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거 보게 되면 실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라고 이야기한 건 그런 추세가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켜도 이스라엘 얘기는 안 하잖아요. 미국 뉴스를 켜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얘기만 해요. 이스라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관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시간 CNN 이거 켜면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뉴스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세상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급박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서 보면 야 정말 세상 제대로 잘 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해서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듯이 세상 욕심이 자꾸 앞서고 무언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좀 해서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그러면 그걸 한 번씩 가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징조들이 정말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며 야 정말 세상과 분리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4절 야고보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개역성경은 간음하는 남자들은 뺐어요. 여자들만 간음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런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예,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올바른 성경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우리 킹제임 성경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간음은 뭐 육체적인 그런 간음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것이 간음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에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의 대상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죠? 가서 보니까 너희라고 얘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영구히 이렇게 지속될 그와 같은 장소를 생각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자, 1장의 주제는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성도라면 시험이 다가와도 인내해야 된다. 인내. 이게 내용이 이제 1장의 주제였어요. 2장은 성숙한 그러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진리를 많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말하는 것을 증언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도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베이비와 같은 그런 성도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과 약속,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우리 교회가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웹사이트에도 다 올리고 우린 이걸 믿습니다 하고 왜 안 하는가를 하고 뭐 이게 다 열심히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여기 가서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는 가운데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뭐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 소개를 받고 뭐 어떻게 해서 여기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게 많이 늘어나면 섬겨야 되고 점심도 많이 해도 뭐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많다. 그렇죠? 그냥 100명 정도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 정도 하면 좋은데 왜 교회가 500명이 되냐. 예. 이렇게 해서 입이 쑥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 교회를 뭐 늘리고자 해서 늘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속내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도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성도들 숫자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처음에 와서 뭐 이거 밥 예, 이렇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 때도 맥시멈 한 350명 정도 오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500명 이렇게 해서 그 밥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제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대단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매님들이 밥 안 해주면 교회 못 해요. 아, 사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자매님들이 밥을 안 해주면 교회를 못 한다고. 왜 다 오후 다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500명분 밥을 다 하고 여러분 그런 적 어디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500명분 밥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뭐 큰 식당 운영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밥을 다 그렇게 500명분을 하고 500명분 국을 끓여내고 뭐 이렇게 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500명 설거지를 다 하고 그렇잖아요. 예. 네, 남자들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되고 할 때 멀리서 찾아오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어서 오시라 그러고 또 혼자 그분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 묻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입이 쑥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절에서 13절에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도 특히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우, 속을 썩이겠구나 이런 사람이 와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야 진짜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와서부터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읽으면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제해도 내가 했습니다 하고 시장에서 불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도 내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으면 금식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가서 그냥 자기 입으로 이렇게 불어야 그래야 남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아주. 아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선행하는 거, 금식하는 거, 심지어 결혼식장에 가도 항상 높은 자리에, 그렇죠? 높은 자리에만 먼저 가서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초대를 하거든 저 밑에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라. 거기 집주인이 이 위로 와서 앉으시오 할 때 너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거지. 아, 위에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럼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밑으로 가면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1절에 주님의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안 된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특히 교회에 새 성도들이 오게 될 때 기득권을 가진 그와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지난 한 7년이 그렇게 지낸 동안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별로 기득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특히 우리 집사 형제님들 비롯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꽉 쥐고 그리고 내가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좀 성경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서 기도하는 내용 보면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못하고 저 사람 저렇게 못하고 나만 잘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내면은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깨끗하고 겸손하고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외모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어떤 뭐 형제들이 귀걸이도 차고 오고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오자마자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죠? 귀걸이를 했더라도 뭐 청바지를 뭐 이상하게 입고 왔더라도 이 사람의 내면이 바뀌면 그러면 외모는 조금 있으면 금방 바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거기가 다 어부, 별거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봐서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이렇게 자기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1세기의 로마 제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2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야고보가 사람의 외모 이거 취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만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거기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있으라 하면 여기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옷차림을 가지고 특히 가난한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와 같이 뭐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멸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여기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가서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2절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는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 이후에 음식을 싸운 것으로 애찬을 했어요. 애찬. 그래서 거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싸우는데 가난한 사람 많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가난한 성도들은 그때나 가야 좋은 음식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이 부자 형제들이 음식을 싸갖고 와서는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사무엘기상 16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사람 이 이세에게 속한 아들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으로 삼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세가 자기의 큰아들 엘리압을 딱 내보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냥 키도 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이 사람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까지 다 해도 아니에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다윗이 불려올 때 소년이고 그렇죠? 별로 뭐 키도 크지 않은 거 그럴 것 같은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블로그 가서 요새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핵 협상 통해갖고 완전히 이스라엘 봉쇄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오바마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봤을 땐 마귀의 첩자라고요. 마귀의 첩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신도 이슬람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바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못한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5절 가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거 읽으면서 또 부자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대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고 그렇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쯤 되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로 하나님을 믿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믿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대개 어떠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뭐 지식이니 아니면 무슨 재산이니 아니면 명예니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무슨 박사를 했다 그러고 뭐 무슨 장관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 중에 믿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다 될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렵다.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21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까지 세상에 별거 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처럼 별거 없는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 일단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많은 경우 세상에서 무언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어느 면에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큰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는 데가 교회다. 이해하시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피부색이 검으냐 하얗냐 노라냐, 그렇죠? 키가 크냐 자 이런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둘째는 사회적 신분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대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게 그 신분상으로는 둘 다가 다 형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절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사가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그게 뭐야?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하고 그렇게 불리면 그 당시에 그게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라틴 말로 크리스티아누스 불리면 지금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크리스트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로 저와 여러분이 호칭을 받을 때는 수치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저거 쫓겨난 사람, 직업도 없는 사람, 그렇죠? 이런 방식의 사람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존귀한 이름을 부자들이 다 모독하지 않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서 보셔도 항상 권력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무언가 위치가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기도 하고 사도들 핍박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이 언제 더 많이 생기냐? 재림의 때에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은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뒤 문맥 여기 재림의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양극화 현상이 생기면서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금과 은을 이걸 착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 학대하고 한 그런 일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재림의 때에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여기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왕가의 법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과 왕의 자식들이 지키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열 가지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앞에 네 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여섯 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예, 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둘째로 큰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율법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근데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그 여섯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모를 중시하고 이런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사람의 외모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율법을 범한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믿는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회개 보고할 거 이거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야고보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도 심판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보상이 있어요. 예, 그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그 행위 이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심판받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 가서 보니까 쓸데없는 말 했으면 그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예, 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입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둘째, 우리가 행한 행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셋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크고 해도 태도와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갖고 이 성경을 망치려고 지난 한 뭐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땐 굉장히 곤란을 당해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신다고 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걸 견뎌나가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가 제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사역하다가 이단이라는 얘기 듣고 그럼 전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태도와 동기 이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성도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뭐 동기 간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 내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실 그런 동기와 태도인가.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하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서로 싸울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다툴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 그것만 한번 좀 기억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할 때 이게 동기와 태도가 어떤 동기와 태도인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리며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그 사람들의 내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일을 하고 살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을 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 사회 시스템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리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내가 창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게 될 때 그들의 친구로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죄를 용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면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거긴 것처럼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해도 긍휼이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처리해야 되고 특별히 아이들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서 아이들 잘못되고 하는 이런 거 처리할 때도 긍휼이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목사 같으면 성도들을 이렇게 어떨 땐 판단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의 법에 의해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자유의 법이라 그랬냐? 율법이 아니라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규칙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크면 어때요? 자유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그런 규칙 가운데 잘 자라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성숙한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다 해갖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면서 자유롭게 하되, 그렇죠? 옷 입고 오는 것도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면 아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자연히 생각이 든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러 가요. 헌금도 안 해요. 교제도 안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도 그죠?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그런 복장을 입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거기에도 한번 써듯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행을 보면 이거는 갈 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언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을 쓰고 그래서 사랑 침례교회를 다니고 인터넷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정도 우리가 좀 될 때는 남들이 봤을 때도 야 정말 저 사람들 정말 자유가 방종의 자유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잘 하셔야 돼요. 남들 보거나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그때에도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정말 바른데 긍휼을 베푸지 못한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누구예요? 요나라고 하는 유명한 대언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선포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나의 회개를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를 했으니 얼마나 사람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리가 아주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그렇죠? 다 죽인다 그러고서 왜 갑자기 또 다 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살려야 된다는 그런 긍휼의 심정을 하나님 보이시는데 그건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의는.